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최근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오후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중의원 의원이 제95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 공식 선출됨으로써 9월 2일에 신내각이 발족되었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는 야마오카 켄지 중의원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조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9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준조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예, 현재 준조 관계라는 것이, 예, 특히 북조선 관점에서 볼 때, 예, 특히, 그,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되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로서는, 역시 지금은 북조선이 중국에 대해서 의존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예, 막 그런 식으로 관계가, 완전히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좀 생각하면, 역시 한국에서 리먼박 정권이 나가지고, 이런 리먼박 정권 하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떨어졌던 것이, 예, 그것도 한편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높아시켜야 된다. 그런 요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이 나온 후에, 예, 아주 개성공단에 관한 그 남북 간의 교류, 그런 거 계속 그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남북 간에 생겼던 무역을 좀 보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전 정권 하에서 계속 매년 북조선에게 제거되었던 신량, 필요란 것이, 예, 이명박 정권이 나온 후에는 완전히, 예,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쪽에서 기대한 것은 역시 인프라에 대한 그, 예, 대규모의 좀 투자라는 것이 한국에서 오는 것이 북조선이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지금 불응하는 상태에,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권하에 미국과 관계 개선할 그런 가능성도 지금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강구의 전진이라는 것이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보면 그 한국에 일본이 미국이 다 자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높아시켜야 된다고 뭐 그런 것이 하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두 번째로서는 역시 지금 준조관계라는 것을 보면 김일성 시대의 준조관계와 너무 비슷하게 이른바 김일성 시대의 준조관계로 돌아오고 있다고 막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에도 두 번 중국을 방문하고 올해도 5월 달에 중국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막 그런 것을 좀 보면 역시 매년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좀 방문할 그런 그 형식이 벌써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작년 그 5월달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계기로서 김정은 씨가 후계자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 후계자가 좀 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인정한다면은 역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에 나갈 때는 국내에서는 후계자랑 김정은 씨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것이 역시 이 우리가 돌아오면은 돌아가기 전 보면 80년대 김일성 시대에 같은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김정일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가끔 매년 중국에도 방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동그라빠에는 길게 한 달 정도 좀 방문 여행을 좀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역시 지금 비슷한 상태가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8월 달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좀 방문했었고, 메드베제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수뇌회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노조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이 9년 만에 생겼던 건데, 이러한 러시아과 접근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관계를 좀 만드는 것도 중국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좀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역시 김일성 시대에 북조선이 해왔던 것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의 준조 관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향후의 준조 관계를 생각할 때 역시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북조선의 핵 개발, 그 다음에 미사일 개발을 한 것이 중국으로서는 그런 것이 직접 중국에 대한 그 위협이 아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이 미국이 일본, 한국이나 그런 나라들을 좀 지나치게 자극하고 이런 미국이 일본, 한국이 지나치게 이런 게 반응한다면은 너무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이런 그 북조선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강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아마 중국으로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준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이 생각하면 지금 중국이 최대한 무역 상대로서 북조선에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속 나갈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요사이 관광하는 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런 것도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역시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 그리고 특히 큰 규모의 직접 하는 그 투자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을 입시하면서 생각하면 적어도 시장 존재 원리 기조로서 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북조선이 앞으로 이런 시장 존재 원칙이라는 것이 이 북조선도 지킬 수 있다면 중국에서 직접 한 투자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즈미 선생님,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랍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 랍치 문제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랍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랍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 가운데 일조간 교류의 일환으로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일조 정상회담과 그 후에 동향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1조 정상회담에서 랍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논의되었습니까? 2004년 5월 22일 코이즈미 전 총리의 두 번째 북조선 방문을 통해 제2차 1조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일조 간 문제와 안전보장상의 문제 등이 논의되어 납치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북조선 측은 5명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귀국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무라 야스스 씨와 후키에 씨 가족, 하스이케 카오르 씨와 유키코 씨 가족을 합쳐 모두 5명이 이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히토미 씨의 가족 3명도 그 후 인도네시아에서 소가 히토미 씨와 상봉한 뒤 7월 18일에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2차 정상회담 석상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들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 이후 납치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제2차 1조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2004년 8월과 9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1조 실무자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북조선 측은 생사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들에 관한 재조사 결과와 함께 유골로 여겨지는 뼈의 일부 등 물적 증거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고 더구나 유골이라고 보내준 뼈의 일부에서는 본인의 것과 다른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등 북조선 측 대응에는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북조선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북조선 측 결론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06년 2월 베이징에서 1조 포괄 병행 협의가 개최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7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두 차례에 걸친 1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과 진상규명 그리고 납치 피의자 인도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3월에 열린 실무회의에서 북조선 측은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1조 평양선언에 따른 재반 현안을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 조기 실현을 위해 1조 쌍방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납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1조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동향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 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납치 피해자 마츠키 카오리 씨의 누나인 사이토 후미오 씨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작년 9월에 녹음한 것입니다. 마츠키 카오리 씨는 1980년 5월경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6세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후미오です。北朝鮮に拉致され 30年経ちました。 長すぎますね。
후미오 누나야.
아하, 수나요모.
북조선에 납치된 지 30년이라는 너무 긴 세월이 흘렀구나. 어머니께서도 병상에 누워 계신 지 13년. 카오르의 귀국만을 줄곧 기다리고 계셔. 몇 번씩이나 위험한 고비는 있었지만 한 번만이라도 널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계셔. 가끔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에게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곤 한단다. 난 알고 있어. 카오르가 보고 싶다. 손도 잡고 싶다. 흠이요. 부탁이니까 내 앞에 카오르를 좀 데리고 와다오. 카오르가 좋아하는 토크로텐도 이제 만들어줄 순 없지만 카오르 얼굴만 보고 나면 보고 싶은 아버지 곁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해. 북조선 어딘가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구해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시며 걱정하시는 마음이 내게도 절실히 느껴져. 카오르의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누나인 내가 대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직도 널 구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할 뿐이야. 아버지 산소에 가면 두 손을 모아 카오르를 도와주세요. 어머니와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라고 빌고 있어. 아버지도 꼭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 눈을 감고 있으면 아버지의 웃으시는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카오르가 태어났을 때야. 우리에게 아들이야 라고 기뻐하시며 몇 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하셨지. 카오르도 일본에 있었으면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일본에 돌아오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단다. 그리고 어머니와 카오르가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누나도 어머니 간병 열심히 하고 있을게.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이 빨리 보고 싶구나. 가난해도 즐거운 우리 집. 누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 가족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 친척들, 노부히로, 테루요, 노리코, 그리고 매형도 너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어. 스페인에 가기 전에 야스노리 아저씨와 아이들과 같이 심었던 삼목도 쑥쑥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어. 카오르가 돌아오면 다 같이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만세하고 부르고 싶구나. 카오르, 희망을 버리지 마.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몸조심하고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줘. 힘들 때는 이불 속에서 울어도 괜찮아. 누나도 이불 속에서 울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흠이요 누나. 마츠키 카오르 씨의 누나 사이토 후미오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띄워드릴 곡은 1990년 히트곡인 타마의 사요나라 진루이, 안녕 인류여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에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쿄오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납치한 모든 납치 배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자우편은 INFO 골뱅이 rachi.go.jp 인포 골뱅이 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 3592 2300 813-3592 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번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에서 밤 12시부터는 9975kHz에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에서 밤 11시 30분부터는 9960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